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4개월간 주일 오전 작년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된 김덕희 형제입니다.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. 이 비가 오는 계절 가운데 또 이렇게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의 그 풍성하신 은혜에 따라 살고 또 삶을 돌아보며 이런 주님이 주신 것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또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. 가르치는 자가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참 주님 앞에 기회를 얻은 자로서 주님 두려움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또한 들으시는 우리 지체들 또한 귀를 열고 주님께서 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. 주님 오늘부터 네 달간 맡게 된 이 귀한 시간을 주님 헛되이 낭비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하고 또 잘 교제함으로써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참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또한 붙잡아주시며 또 그 열심으로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저와 함께 그 솔로몬 사후에 왕국이 분열되는 시점에서 남왕국의 아사왕 기억나시죠? 그리고 북왕국의 아합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그 지난해 그 해당하는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2장부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정도였습니다. 원래 계획상으로는 열왕기 하까지 다 하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죠. 예. 1년 전인데 그 작년 거 내용이 기억나세요? 아, 그럼요. 그러면 이찬호 형님 잠깐 나와 주셔서 한번 네. 네.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일주일만 지나도 지난주 거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실례잖아요. 그렇죠? 저도 기억이 사실 하나도 안 나서 작년 스크립트를 쭉 정리하면서 다시 훑어봤습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이니까 작년도 4개월에 걸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때 그 솔로몬 왕의 신하이기도 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 사후 북방 열지파를 선동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.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를 수도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. 이 왕국이 분열된 1차적인 책임은 르호보암, 기억나시죠?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솔로몬이 죽고 바로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. 이 르호보암의 치세 초기에 몇 가지 정치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.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왕국 분열에 대한 책임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솔로몬이 결혼한 그 이방 여자들이 온 이스라엘을 사악한 우상 숭배로 가득 채워놨고 솔로몬 역시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은 대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북왕국 열지파를 북쪽에 있는 열지파를 이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. 분열된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주 극심하게 서로 반목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. 서로를 침공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통일 전쟁으로 생각을 했겠죠. 예.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. 예,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위쪽에 있던 시리아, 아람 왕국을 끌고 와서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. 사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이 지파 간의 뿌리 깊은 반목이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 어떤 이방 국가들보다 서로를 더 적대적으로 대하게 됐습니다. 참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로서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. 야곱의 형제들이라는 그 감정이 아마 여기서 거의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남왕국 유다의 르호보암은 비록 왕국의 상당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등의 큰 혼란을 겪었지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면서 왕국을 점차적으로 안정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또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아비암 왕은 아주 사악했지만 통치 기간이 2년에 불과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3대 왕이었던 아사, 이 아사 왕, 남왕국 유다의 첫 번째로 선한 왕이었던 이 아사 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가 이제 다시 완전하게 다시 면모를 갖추고 그 와중에 이집트의 침공을 막아내기도 했습니다.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였어요. 이후에 힘이 좀 빠지긴 했지만 아직까지 이 시대에는 이집트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집트를 막아주셨습니다. 이와 반대로 반역으로 시작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불완전한 통치체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 국가로서의 정통성이 부족했어요. 그래서 처음부터 국가가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이러한 불안정 가운데 솔로몬 시대까지 속국이었던 암몬이 떨어져 나갔고요. 그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세 장짜리 거기에 이제 지도라든가 그다음에 왕들의 연대기가 조금 정리가 되어 있던 것만 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암몬이 그 지도에 어디 쪽에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암몬이 독립을 했고요. 북왕국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면 이제 남왕국으로 와야겠다.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기 위해 이 북왕국에서 이탈하여 남왕국으로 내려왔습니다. 여로보암은 이 난관을 만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걸 극복하고자 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셨어요. 왕국을 찢어내는 그 이유가 바로 솔로몬 때문이었는데 여로보암에게 약속을 하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누구의 집같이? 네, 다윗의 집. 지금 그 솔로몬이 다윗의 집인데 바로 저 다윗의 집같이 영원히 굳건히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여로보암에게도 하셨습니다. 여로보암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혼자 한 건 아니었어요.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난관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그 세속적인 능력으로 돌파하고자 하였고 이와 같은 이 여로보암의 통치 철학은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여로보암의 길,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, 그 여로보암의 길이라 하셨고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. 남왕국 유다가 이제 르호보암, 아비암, 아사 이렇게 3대 왕에 걸쳐서 6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몇 번 바뀌었는지 기억하세요? 네, 왕조가 4번이 바뀌었습니다. 이 로열 패밀리가 4번이 바뀌었어요. 그만큼 극도의 그 정치 불안이 연속되었습니다. 왕조가 바뀔 때마다 그 앞에 왕조는 뭐 멀쩡하게 살아남아서 아, 전임이셨군요. 이렇게 잘 살다 갔을까요? 아니에요. 왕조가 바뀔 때마다 전임 왕가는 폐족이 되었으니까 다 죽었어요. 이렇게 살벌했습니다. 이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라는 이 자리는 그냥 양육강식의 대상이었어요. 내가 힘이 있으면 차지한다. 내가 힘이 없으면 뺏기는 그런 거였어요. 이 시기에는 이랬고 그러다 보니 음모와 암투가 집중되었습니다. 어떤 왕은 제일 짧은 왕 며칠? 불과 일주일. 예? 아니, 일주일. 그래도 일주일 갔어요. 7일이었어요, 7일. 거기 보시면, 중간에 아주 짧은 왕이 아마 있을 겁니다. 왕이 된 자들은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러하였듯이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했어요. 왕들은 자기 눈에 옳은 것들을 행하고, 백성들은 사무엘이 경고한 것처럼 왕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. 비록 6대 왕 오므리가 사마리아로 천도하고 이러한 혼란을 종식시켰으나 이 오므리 역시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요. 여로보암, 초대왕 여로보암의 길을 사악하게 걸었고 이 오므리의 아들이었던 아합 왕은 여로보암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느냐?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. 아합이 성경에서 이제 구약시대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악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평가했습니다.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사악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당시에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. 페니키아로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할까요? 아주 돈 많은 부잣집 그 공주였어요. 페니키아 아시죠? 페니키아 성경에는 우리 보는 성경 뭐라고 돼 있죠? 시돈. 예. 그 도시 이름은 두로와 시돈인데 베니게라고 돼 있죠. 예, 베니게. 성경에 보시면 베니게라고 돼 있는 게 이제 페니키아입니다. 그 지중해 무역을 이렇게 독차지하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이 나라였는데 이 이세벨 공주와 결혼을 함으로써 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바알신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. 이 바알신은 예전부터 있었어요. 예전부터 있어서 사무엘을 비롯해서 많은 왕들이 그걸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와중에 이 바알신이 이스라엘에 뿌리를 내리지는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이 이세벨을 통해서 완전하게 왕가까지 침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이후에 정략 혼인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로도 이 바알신 숭배가 유입되어서 결국에 이스라엘 북이든 남이든 할 것 없이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이 시대에 가장 뛰어났던 대언자로는 엘리야가 있었어요.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반의 시간 동안 기근을 일으켰어요. 그냥 기근이 일어났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없어진 그게 아니라 이 기근 자체가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죽었던 사르밧의 과부, 이 아들을 살렸고 갈멜산에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. 갈멜산에서 온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의 400명의 대언자들과 결투를 했고요. 다 죽었죠, 거기서. 예스레엘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. 이렇게 뛰어났던 엘리야가 완벽했을까요? 그러지 않았어요. 육신적으로 매우 연약해서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건재하였고 또 자기의 그 초라하다라는 그것을 보고 아주 심하게 낙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갈멜산에서 400명의 대언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 반의 기근이 중단되면서 엄청난 비가 왔잖아요. 그 비가 올 때 자신감이 넘쳤어요. 얼마나 넘쳤냐면 아합 왕이 빠져 죽지 않도록 그 예스레엘 골짜기 그 지도에서 보시면은 예스레엘 골짜기 있을 거예요. 그 예스레엘 골짜기 아합 왕이 빠져 죽지 않고 궁전까지 갈 수 있도록 그 앞에서 말을 달려서 그 지금 거기까지 하고 나서 이세벨이 다음 날 아침에 네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다. 이 그 저주를 받고 나서 바로 좀 상상이 안 가요.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진짜 몇 시간 만에 그 말에 무서워서 어디까지 도망가나요? 저 남쪽에 사막까지 도망가요. 제가 작년에 계산했던 걸로 보면 한 200km가 넘는 그 길을 그냥 그날 저녁에 도망갑니다. 아, 사람이 정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남쪽에 호렙산, 호렙산이 그 시내산 있는데 거기에요. 거기까지 부르셔서 아주 미세한 음성 가운데 만나셨습니다. 그 마지막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세요? 저는 그걸 제가 다시 읽어봤는데 다시 읽으면서 저 혼자 또 은혜 받고 막 그랬어요. 엘리야는 사실 그 대언자였지만 전사와도 같은 사람이었어요. 용사였어요. 그 400명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이제 승리하니까 백성들을 동원해서 쳐라 해가지고 400명을 사륙하는 그 전쟁이잖아요. 그리고 아합왕을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구름이 와서 그 가뭄이 이제 종결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말을 타고 달리고 했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셨냐면 아주 조용한 음성 가운데에서 만나셨어요. 우박이 내리고 불이 내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간 이후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주 미세한 음성 가운데에서 그를 만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. 여기까지가 작년에 5월부터 8월까지 한 30분씩 16번이었으니까 한 8시간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. 그 분열왕국 초기 시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전체 페이지, 제가 스크립트를 다 갖고 있는데 한 8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다 인쇄해서 뒤에 쌓아놓을 수는 없었어요.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를 인쇄해서 드리겠습니다. 80페이지 양면 프린트하면 한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. 좀 두꺼워요, 책처럼. 그래서 뭐 이렇게 차에서나 오고 가실 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0분이 지났지만 18년도 성경 공부 이번부터 어떻게 할 건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. 오늘부터 4달간은 유다 왕국의 멸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. 유다 왕국의 그 이 분열 왕국의 초기에서 원래 쭉 진행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맨 뒤로 왔어요. 성경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부터 25장 끝까지입니다. 그리고 역대기하는 32장 24절부터 36장 21절까지예요. 역대기하가 이제 마지막에 23절까지 끝냈는데 22절, 23절 그 두 구절은 성경의 이제 포로기 끝난 이후 말씀이에요. 시점으로는 주전 712년부터 586년까지 한 126년 정도에 걸쳐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. 제가 이거를 이제 연대를 이 열왕기가 연대가 참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, 그 영감을 받아서 썼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 이 열왕기 상하가 아주 공격을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에요. 우리 작년에도 몇 가지 살펴본 거 있지만 아사 왕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도 성경에 조금 성경만 보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.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아 모든 기록이 완전하게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보고 찾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연대를 좀 이렇게 막 뭐죠? 아, 요건 잘못됐으니까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연대, 이 열왕기에서는 연대를 조금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2009년에 말씀보존학회에서 출판한 저자는 박종률 형제세요. 저는 만나뵌 적은 없어요. 근데 우리 박문찬 형제님도 그걸 추천해 주셨고 저도 외국에서 이 연대를 했던 어셔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연대가 다 조금씩 부족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분 연대기가 아주 믿음 가운데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말씀보존학회에서 출판한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의 연대기라는 책을 주로 따랐습니다. 작년에 열왕기 상이 끝났으니까 원래 엘리야서부터 해서 열왕기 하 1장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4개월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한 5개 장으로 줄였습니다. 물론 이것도 올해 8월까지 다 못 끝낼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시작 전에 요 성경 공부 스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원래 왕들을 중심으로 이제 시대별로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. 이야기 속에 성경 말씀이 중심을 이루겠지만 필요하다면 성경 외 기록들도 인용을 하고 필요하면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과 계산했던 것들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. 뭐 다른 거 아니고 이제 그 시기가 어떻게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에요. 제 상상을 포함해서 성경 외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깊게 주의할 것입니다.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이 시점은 이 시기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무려 2600년 전 이야기입니다. 가장 큰 차이는 기록이 없어요. 오늘날에는 뭐 시대적인 사건들, 지금 뭐 남북의 이야기하고 북미 회담하고 이런 시대적인 사건들이 다 인터넷에 기록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저도 이제 SNS에 우리 애기들 올리고 이 개인적인 일까지도 다 기록되는 시대인데 이 2600년 전에는 기록 자체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왕들의 기록조차도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편차가 아주 큽니다. 이런 연유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봤을 때 그 인물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공부했던 그 아합 왕의 경우에 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거나 이러면 아합 왕이 물론 성경에 아합 이전이나 이후에 그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예스레엘 사람 느봇이 갖고 있던 그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아합이란 사람이 참 사악한 것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좀 여성 의존적이다. 그때 그랬잖아요. 느봇의 포도원을 못 뺐으니까 왕이 돼가지고 방에 와서 누워있었잖아요. 끙끙 앓았잖아요. 그럴 때 이세벨이 와서 막 뭐라 했죠. 그런 좀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이 아합 왕은 실제가 아니라 역사 기록에서 세상 기록에는 이 국가 간 외교에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도 지휘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그 12개국의 연합국으로서 당시 아시리아 살만헤셀 3세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이 아합 왕이 지휘를 해서 그 살만헤셀 3세를 쫓아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물론 제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가 아주 악했다라는 것을 다른 것으로 상쇄해서 그 아합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이 아합의 여타적인 부분과 그가 처했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. 아합만이 극도로 사악했던 사람이 아니라 사실 아합도 오늘날에 비교해 보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단지 성경에 그가 아주 악하게 기록되어져 있던 거 봤는데 제가 이 아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아합보다 더 악하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. 저였다면 이 예스레엘 사람 느봇의 포도원을 내가 힘이 있어서 무고하게 뺏었을 때 아합처럼 틀어눕기라도 했을까? 아니면 당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가 그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고 일상적으로 죄를 짓고 사는 우리 또한 이 아합 왕에 못지않는 사악함이 우리의 육신에 늘 묻어 있다라는 것들을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수년 또는 수십 년의 이 긴 시간이 성경에는 단 한 줄로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신 말씀만 기록하신 줄로 믿습니다. 동시에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의미를 남기셔서 그 열심히 탐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심어 주시리라. 그리고 심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라고 믿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와 그들 사이에 2600년 전에 그들 사이에 시대적이고 또 지식적이고 또한 문화나 심리적인 장벽들이 보이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이야기하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. 요즘 우리 교회에 구약시대의 그 말씀이 풍성한 것 같아요. 우리 박노찬 형제님도 수요 예배 때 오랫동안 이제 구약을 강해해 주고 계시고요. 사실 유대 왕국 멸망기 뒤쪽으로 빠진 이유도 좀 여기에 있습니다.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어디, 저 다윗까지 왔죠? 아, 솔로몬까지 왔죠? 아, 너무 이 뒤통수까지 쫓아왔어요. 그래서 아예 저 멀리 제가 좀 도망갔습니다. 그리고 장영민 형제님도 구약 인물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 나눠주셨습니다. 저 역시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, 제가 부족함이 많지만 함께 구약 시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을 배워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시간이 좀 애매한데 시작은 할게요. 5분만. 네. 유다 왕국의 멸망. 네. 일단 맨 뒤부터 갔습니다. 맨 뒤. 주전 586년이었어요. 네, 주전 586년.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얘기예요. 올해 함께 살펴보실 성경의 본문 중에 맨 마지막 장인 열왕기하 25장부터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. 열왕기하 25장 1절에 보시면 바빌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공성전을 시작했습니다. 이때 유다 왕은 시드기야였어요. 시드기야.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도 익숙해지실 겁니다.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된지 9년째 해에 10월 10일이었어요. 10월 10일이면 가을이 아니에요. 이 유다 쪽의 달력으로는 지금하고 한 네다섯 달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때 지금의 달력으로는 주전 588년 1월이었어요. 1월. 한겨울이었어요. 느부갓네살 왕은 아시다시피 전쟁에 아주 뛰어난 왕이었고, 바빌론을 당시에 이제 최강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시키고 있었던 바로 그 왕입니다.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, 이게 벌써 몇 번째였을 것 같으세요? 처음이 아니에요. 세 번째였어요, 세 번째. 이 성미 급하고 힘이 센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자기가 두 번이나 사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또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. 전쟁이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전부터 한 10년에 걸쳐서 9년, 그거 보시면은 그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가 있는데 한 9년 정도 차이로 9년, 10년마다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켰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였어요. 이 가나안의 작은 도시 예루살렘이 또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.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자 시절부터 한 20여 년간 차례차례 동방 원정을 성공시켜서 이제는 시리아,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, 그 다음에 북왕국 사마리아. 사마리아는 이때로부터 한백몇년 전에, 170년 전에 멸망을 시켰던 건데, 아시리아가 차지하고 있던 거를 다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을 했던 거고요. 페니키아, 아까 그 두로와 시돈, 거기도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점령을 했어요. 그리고 저 아래쪽에 있던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까지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완전히 압도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런데 그 길목에 있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코딱지만한 예루살렘이 또 반역을 했어요. 이대로 두었다가는 이 힘겹게 얻은 이 가나안의 풍요로운 동방 지역이 다 골치 아파질 걸로 예상을 해서 아예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. 이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어요. 이때로부터 한 100, 23년, 20, 30년 전에, 우리 지난번에 그 박노차 형제님이 히스기야 왕때 맞나요? 박노차 형제님이 하셨던 거죠.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 안에 실로암 연못을 설명하실 때성 안과 밖을 이렇게 터널을 뚫었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.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실로암 그거 터널 뚫은 거 느부갓네살도 몰랐고 다른 사람들은 몰랐었어요. 그래서 사실 점령시키기 쉽지 않은 천혜의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완전히 단절시켜서 외부와 예루살렘을 단절시켜서 예루살렘의 식량을 완전히 바닥나게 했습니다. 이제 나중에 이제 이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될 테지만,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데를 보면 전쟁이 이렇게 오래되고 식량이 없어지게 될 경우에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줄 아시죠? 성경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 근대사를 공부를 그 좋아해서 읽었을 때에도 중국에 수십 년 전에도 이제 식량이 없어지면 사람의 그 잔인함이 정말 끝까지 가게 돼요. 이때 예루살렘에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들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. 2년 반에 걸친 장기간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은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대로 주전 586년 7월에 함락되었습니다. 이때가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 때이고요. 유대 달력으로는 4월 9일이었어요. 자, 숫자가 나오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유다 왕국이 멸망한 게 주전 586년이었습니다. 586. 주전 586년이었고요. 586년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. 그 다음에 유대 달력으로 4월 9일이었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 함께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단지 사실들을 배워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적용을 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그리고 이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심이 주님 우리가 어떻게 인내하고 또 지금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짧은 시각을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각 지체들에게 생각의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주님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